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지난 주 동안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고고 학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뭐 예수님과 그 무덤을 발견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미혹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안에 부활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비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지금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자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잃기 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을 참 바이오칩, 베리칩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는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저녁 때는 저녁 줘야 되고 아침에는 아침 줘야 되고 점심 때는 점심 줘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석양이 참 이제 뉘우칠 때 주님 오시라 가까운 때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 때문에 정말 낙심해서 믿음을 버리는 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들이 휴고된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는 장면인데 한 번은 인재양으로 봉인으로 그 다음에 나팔재양으로 통과합니다. 이건 동일한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따로따로 쓴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동일 시대에 동일한 것을 기록했지만 다른 면을 기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환란도 첫째는 인재양, 둘째는 나팔재양, 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을 보여주죠. 12장,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으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11장 7절, 12장 13장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환란을 다시 한번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성격상 내에서로 구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까지는 이것은 교회 시대예요. 4장에 이제 요한이 들림받을 때 휴거되는 것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이 4장 5장에 있고 6장부터 19장 중간까지는 이제 환란 이 땅의 7년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이 나오고 20장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영원 세계가 펼쳐진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란에 넘어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 아담이 죽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사도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성녀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까? 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고되고 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부터 먼데 사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은 선교지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 그건 돈 조금 낸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리빙 소울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성녀로 거듭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사실을 바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요 복된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살게 되고 참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신을 몰라도 그 급박함을 알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황이 이제 3년 후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그 마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후 3년 반에 와서 완전히 이제는 그의 마각을 드러내고 마귀의 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기 전인 계시록 7장에서 보았죠. 12지파에서 각 12천 명씩 동정들, 참 여인을 모르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그 동정들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일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 다시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닙니다. 열두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혼미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본문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을 받아서 살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죠. 그런데 환란 때 전파자들이 됐는데 14장에서 이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먼저 가보게 되면 1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1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장면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땅 위가 아니라 셋째 하늘인 것을 알 수 있죠. 보좌 주에 네 짐승과 장로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를 불렀다. 이건 아무도 배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미 하늘로 휴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환란 때 휴거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땅이 아니죠. 하늘 보호자입니다. 요한이 본 겁니다. 휴거, 요한이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서 하늘의 보호자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봉인되어서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나타나는 14장 1절로 3절에서는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에베레스트산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시온산은 바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늘을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죠.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원래 시온산은 하늘에 있고 땅의 시온산은 유다지파라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 위에 북쪽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지칭하는 것이지 땅 위에 있는 장소와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하기 전에 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에스겔 28장 14절 그 사탄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이게 시온산이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화강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불의 돌입니다. 불이 타는 돌이죠. 태양처럼 말이죠. 거기를 막 그냥 위아래로 걸었도다. 참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지금은 덮는 구름은 없어졌죠. 그가 타락해서 마게 됐기 때문에 덮는 구름은 없고 주위에 네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덮는 그룹은 황소의 모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되돌려 기억한다면은 북쪽이 우주 위에 있는 하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권을 훨씬 지나서 2층 천을 지나서 우주 위에 셋째 하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늘의 그 도성이 말이죠. 온 땅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입니다. 북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북박이 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북쪽 하늘 완전히 돌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북쪽 그 북쪽 위에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이 있다. 온 땅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이고 문자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바로 이 시온산인데 48장에서 시편 48장에서는 북쪽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는 북쪽이 혹성계와 별자리를 훨씬 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공부하지 않고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에 와가지고 경례를 붙이면서 Sir 그러면서 Ma'am 그러면서 당신은 위법을 했으니까 좀 운전면허증을 내놓으시오. 또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을 내놓으시오. 보험증서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때 나는 이거 몰랐다고 그래봤자 아무 대답하지 않죠. 법에 있으니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웃으면서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공포된 지 수천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는 말씀을 몰랐다고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고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심지어는 자연을 보면서도 모든 자녀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읽지 않고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시험 볼 때 몰랐으니까 나 100점 달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니면 공부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연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 상대자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 안에 생명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이 모른다 그래도 그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 이제는 밥만 드시지 않고 떡만 드시지 않고 빵만 드시지 않고 마시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깨끗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분은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두렵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성녀로 건넌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왜? 환란에 나타나는 엄청난 그러한 현상은 심판의 그러한 잔혹한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인간의 인구가 바로 지구의 인구가 반이나 죽는 이런 거 삼림이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또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 전후무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니까 두렵지만 이것을 잘 나누어 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거돼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며 눈물로 전도하는 이러한 그러한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열정을 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10년째 남미에 가서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저절받고 하늘에까지 가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한 여인 때문에 걸어서 바로 사마리아까지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압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먹을 거 구하러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어떻게 의에 굶주리고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 어떻게 먹을 것이 생깁니까? 어떻게 뱃속에 음식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죠. 죄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배가 고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디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신랑이 와서 데려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지금 14만 4천에 올라가 있죠. 시온산은 하늘에 있고 또 땅에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시온산이 있고 땅에 시온산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인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땅의 예루살렘인데 땅의 시온산에 있으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지금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땅의 예루살렘은 아직 율법이죠. 율법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더불어 종로로 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그런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2절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하늘에서 그들은 하프라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프라는 악기가 참 아름답죠. 전창 교회에서 이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다윗이 하프를 잘 탔죠. 아, 이 참 하늘에서도 악기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늘의 그 하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참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도 같고 천둥소리도 같는데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참 이거는 듣기 전에는 알 수 없겠죠. 참 사도 바울이 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 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광경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고고학자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그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마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고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다시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당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 무리는 특별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수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쑥 들어갔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어찌하든지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만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모세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을 받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그들의 구원은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디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아까 말씀드린 거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이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이 빛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폐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지로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니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입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못 높은 것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쁨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비를 마셨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신명기 32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 때 가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인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로만 주여줘 하는 거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해하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형식상 입으로 시인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은 모세 율법이나 모세 노래죠.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신약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 환난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나가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마귀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구원받은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 믿음만으로가 아닌 것을 선명하게 성경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끝까지 견디고 참 인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이 생각이 야고보에서도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 야고보서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 쓰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행함이 없는 구원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도 이 환난 때의 경륜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4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주안의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